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바팀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 땅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을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기도하신 현혜자 권사님 기도 내용대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 두 달 반 정도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구역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비긴 했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학기 초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 전에 끝날 것 같아서 그 마칠 때까지 뭐 하지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 말씀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딱 맞출 수 있어서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장 내용에서 그 22장에서 이어진 다윗의 노래와 그리고 다윗의 그 충성된 그 군사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소망한다.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소망한다. 다윗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목적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목적 삼을 때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 똑똑히 살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조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 바른 통치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존재는 오직 주님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 판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배웠는데 이성이 작동할 때보다는 감정이 작동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치우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침이 심한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 또 어떤 행동을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참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게 쓰임 받음을 인정한다. 다르게 쓰임 받음을 인정한다. 그 다윗의 군인들이 그 최고의 세 용사가 있었고 또 그 다음 세 용사가 있었고 또 30명의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 군대의 고급 장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12명이 늘 함께 다녔지만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또 따로 데리고 가신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소위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 봐도 어떤 그룹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그룹에서는 따라갈 때만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도하는 그룹에 있든 따라가는 그룹에 있든 그 태도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1그룹에 있다가 3그룹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3그룹에 있다가 1그룹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해도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또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올림픽 정신 그대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줄 줄 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줄 줄 안다. 그 혹시 뭐 우리가 우리 집안의 족보 책을 들여다보다가 우리 이름이나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기분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 명단들이 쭉 적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느낌이 좀 다를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적혀 있는 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 자신들의 이름 뭐 밖에 없지만, 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은 기억되는 이름이거든요. 예, 바울 서신도 특히 로마서 같은 뒷부분에 보면 쭉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하나하나 기억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마 천국에서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혹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은 사진이 잘 찍은 사진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얼굴이 잘 나오면 잘 찍힌 사진이고요. 자기 얼굴이 못 나오면 못 찍힌 사진입니다. 네. 자기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다윗이 참 훌륭한 통치자이자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데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도 이름 들지 못한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안 된다도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로 딱 우리가 거기로 가서 두 인물,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그 당시에 사울을 놓고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인물 같습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으면 백이면 백 가룟 유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러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겸허해야 합니다. 큰 2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디모데후서 2장 4절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우리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 디모데 후서 2장 4절 병사로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가 간호사 가운을 입으면 그 가운을 입게 해준 병원이 그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또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큰 3번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예, 그것을 제가 주 대심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A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이스라엘과 그 북쪽입니다. 유다 남쪽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언제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언제 일어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중동을 평정했을 때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대 인구 조사의 목적은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징집, 이제 군사로 모집하는 거. 그래서 그 구절에서도 그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고, 예, 이제 그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징세입니다. 징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속전으로 반세계를 납부해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칠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시는 장면을 전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인데 그때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호정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원망을 많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고 이스라엘의 그 무리 가운데 열심당이 있습니다. 그 열심당이 이 인구조사에 반해서 생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국의 황제가 그 호정령을 내린 것은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거들지 또 사람을 차출해 갈 그 인원을 얼마나 정할지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국민으로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중요한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사무엘 이야기에는 이 인구조사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구조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화를 굉장히 많이 나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국방력, 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의 군대를 가진 제왕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인간의 죄와 연결이 됩니다. B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누가요? 예,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셨답니다. 아무튼 이 격동시키다는 그 부축이다, 사주하다의 뜻입니다. 우리 예전 한글 개혁 성경에는 감동하사, 감동시키심에 뭐 이렇게 나와서 그 굉장히 뜻이 불분명했는데 격동시키다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 이게 부축이다, 사주하다인데 부축이는 것은 남을 이리저리 들쑤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 또는 감정이나 상황이 더 심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축이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주하다는 남을 부추겨 좋지 않는 일을 시키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주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역대상 2장 1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예, 그 격동시키다와 그 충동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다윗이 사탄에게 부추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막지 않고. 그 교우님들이 종종 제게 질문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는데, 강퍅하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벌 주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 화단을 가장 잘 많이 망치는 것이 방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은 굉장히 큰 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심하면 매질, 요즘은 하기 어렵지만 예, 매질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매질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이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해서 그 아이에게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방치입니다. 그러면 뭐 학교를 안 가도 아무 말 안 하고요. 또 집을 늦게 들어오거나 안 돌아도 말 안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그는 부모가 부모 역할을 그 아이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화단을 가장 잘 망치는 것이 방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화초는 하나도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잡초만 무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욥이 그렇게 기도, 그러니까 너무 이 참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두시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침상길 시간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만 안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짓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만약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걸요. 네. 12번. 요압은 다윗 왕의 인구 조사 명령을 반대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예,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하게 해 주실 수 있기에.
예, 요 장면은 요압의 말이 100% 옳습니다. 요압은 지금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말합니다. 다윗을 내 주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표현은 공손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강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이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것은 왕정의 패단이자 몰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무엇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 보다 무엇이 더 의로운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2번, 다윗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장관들은 얼마 동안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 아홉 달 스무 날입니다. 거의 열 달 가까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쭉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곳에만 나오는 지명들이라 어딘지 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그 5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그 시돈 두로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그리고 부엘세바는 저 남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그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거의 연중 행사였습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서로 쉬고, 예, 봄이 되면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전쟁은 그 국가의 부를 늘리는 최고의 수단이었거든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전리품을 얻으면 자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이 9개월 동안 온 나라의 인구를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절대로 인구 조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인구 조사에 불만을 품고 인구 조사 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한 것은 정말 옳은데
정말 요압이 신실한 신하였다면 자기가 동의하지 않아도 시작한 거 제대로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을 마땅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고 다윗 자체를 마땅하지 않게 여겼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인구조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예, 총 130만 명.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80만, 남쪽 유다 50만. 그러니까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21장 5절 그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예, 여기는 그래도 유다는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게 30만 명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정답은 솔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그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 역대기 보고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사무엘하 보고에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 그러니까 그 이 사무엘의 보고에는 담대한 자가 있어서 소위 현역 군인들을 숫자를 헤아린 거고 역대기에는 예비군의 군대 포함한 숫자다라고 첫째로 보고요. 또 하나 더는 그 역대상 27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여러 그 소위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각 반열대로 그 2만 4천 명씩 이제 12지파니까 한 달씩 번갈아 그 왕궁으로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2지파에 2만 4천 명이면 28만 8천 명인데 그게 30만 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미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 아무튼 그 사무엘 하에는 그 북이스라엘에 80만 명 역대기에는 110만 명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의 상징입니다. 만약 그렇게 가장이 130만 명, 그 칼을 빼는 사람이 다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곧 가장일 텐데, 가장이 130만 명이면 전체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905만 명 정도 됩니다. 900만 명이 약간 넘는데, 3000년 전에 500만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여튼 아무튼 하나님의 은총과 복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인데 다윗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 썰어,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4번 10절에서 17절은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대가,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결과라는 대가라는 거죠. A번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은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고 합니다. 자책. 자책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치다 또는 찌르다입니다. 다윗이 그 동굴에서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베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자책인데요. 우리가 그 허물과 죄, 이제 좀 신약과 구약의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허물과 죄 하면 뭐가 더 큰 잘못처럼 여겨집니까? 우리 대부분 아마 죄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허물이 더 큰 잘못의 개념입니다. 어떤 그 죄가 잘못 행한 것이라고 하면 허물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 자식이 뭔가를 잘못한 것과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잘못 행하는 것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찔렸던 것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것을 그 영역에 자기가 침범을 했다는 것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하나님 소관인데 하나님의 그 영역에 자신이 침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심하게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바르게 구분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영역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무례한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역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거기에 함부로 침범하는 순간부터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B번 다윗은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큰 심히 이런 말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예, 이제 간구한다고 하는 것도 이전에 자기가 지금 행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참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고요. 또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해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참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그 어떤 잘못된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에 대한 짓눌림이 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그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뭘로 깨닫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던 삶이 후회가 되나요? 그것은 아마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일 거예요. 가장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전의 삶을 참 처절하게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고 내 멋대로 살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견자 가앗을 보내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절 볼까요? 가앗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7년 기근, 석 달 도망, 사흘 전염병.
우리가 다윗이라면 무엇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택하기, 정말 택하기 다 어렵습니다. 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울이 기부온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3년 연속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3년 동안 그 수입이 거의 없다고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굉장히 쌓아놓은 것이 많은 부잣집 외에는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3년 아니고 7년 기근 쉽지 않겠죠.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긴 세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도 왕궁을 떠나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재난을 아마 이것 앞에 두 재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 이 뭐 개인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면 이 두 번째를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자기만 피해 보면 되니까. 그런데 왕이 피난을 석 달 동안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온 나라는 쑥대밭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임진왜란 때 그 선조 임금이 의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이 조선 땅은 완전 초토화가 됐거든요. 이 세 가지 형벌은 뭐 7년 또 석 달 3일이지만 그 어떤 강도는 다 합치면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예. 뭐 옛날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죠. 알려고 하지 말라고, 알면 다친다고. 예. 정말 다윗이 그게 정말 꼭 해당 지금 합니다. 그 아마 이렇게 전쟁과 기근은 많이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7년 기근 지날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뭐 또 여력이 좋은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군사를 세워 놓을 수도 있고 또 딴 데 잠시 피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아마 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여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끝나지 않았고 이 왕국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보증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여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1번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5절 볼까요? 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네, 백성이 7만 명 죽었습니다. 예, 어쩌면 다윗은 3일 그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의미 또 있겠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 보면 그 인구조사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역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죄에 대한 상응이죠.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그 새끼 염소 고기, 물론 리브가가 만들었지만 별미 만들어 갔습니다. 나중에 그 자기 아들들이 요셉 팔아먹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피 묻혀 왔죠. 예, 똑같이 당했죠. 예. 물론 반대도 베드로가 그 불재다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 숯불 곁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다윗의 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7만 개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예,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구조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뭐 신문지상이나 뭐 방송에서 아, 저 사람이 저런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2번 천사가 계속 재앙을 내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손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루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예,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답니다. 뉘우치셨다. 예, 이 표현으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만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임하기 직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 이런 표현을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 즉, 그 말의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또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예,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후회. 예, 똑같이 예,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예,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그 14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F번 17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예, 강조되는 단어는 나 또는 내입니다. 내. 예, 다윗의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한 후에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 책임감은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좋은 구분자이죠. 예,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에게 전가했죠. 당신이 예, 내게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리고 또 하와는 예,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아니라 양무리의 목자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감을 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5번 18절에서 25절은 주대심의 회복입니다. A번 재앙이 끝나던 날에 가앗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가앗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예, 이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고요.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예, 그 다윗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그곳이 그곳에서 계속 그 예배 제사가 드려지는 믿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를 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B번 아라우나는 마당을 사서 단을 쌓겠다는 다윗의 말에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22절 볼까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문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예,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뿐만 아니라 모든 것 주겠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릴 소, 뗄나무 등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말이 아니랍니다. 이게 고대의 상술인데 그 아브라함도 그 사라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을 살 때에도 이 땅값이 400세겔이나 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었거든요. 예, 오늘날에도 아랍 상인에게 가격을 물으면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격을 후하게 쳐달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다윗은 공짜가 아님을 알았기에 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여기는 지금 은 50세겔을 예,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25절에는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은 50세겔은 이 번제를 드릴 소, 땔나무 등 이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가격이고 그 금 600세겔은 그 땅값이라고 예, 그 보고 있습니다. 10번 다윗은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고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번제와 화목제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세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의 제사를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들을 섬김과 교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번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더불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사 후에 재앙이 거쳤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다윗이 뛰어난 왕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리 가장이 능력 있고 또 선한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영성이 깊은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지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10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 그 민수기가 백성 민자의 숫자 숫자에 기록할 기자거든요. 그 영어로 numbers인데 그 백성이 수를 셌다고 인구조 셌다는 뜻입니다. 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두 번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명하고 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 193쪽입니다. 구약 193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예, 인구 조사를 명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행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인구 조사와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인구 조사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에서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무엘하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이 인구조사를 행한 사람이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죠. 예. 그리고 아마 그와 함께 했던 사람 레위지파들이 그것을 했겠죠. 예. 그 제사장인과 그 레위 지파였지만 민수기에서는 요압과 다른 장군들이었습니다. 즉 군인들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쪽은 제사장들이고 여기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함이었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왕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을지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 통치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집권 초기 아니었을 거고요. 또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서 피난 다녔을 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장군들이 그 10개월 가까이 그 예루살렘을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평안할 때였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니까 국력이 최정상에 있을 때인 거죠. 예. 그럴 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또 뭐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할 때는 영적인 긴장감 갖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는 뭐 어디가 봉사를 하든지 스스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는 밥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의 정반대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된 게 없었던 거예요.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서는 다윗의 찬양을 기록함으로 그가 메시아의 모형으로 기록했을지라도 이 마지막 장이 그 완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끝에는 조금 잘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무리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온전한 왕이 아니었음을 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것을 또렷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생활의 실패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겼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왕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 내 삶의 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그 물질이 왕이고요. 자녀면 자녀가 능력, 취미 등등이 나에게 왕입니다. 마지막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한다. 중심으로 존중한다.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것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예,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배우면서 등장한 인물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등장 인물을 딱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한나, 사무엘, 다윗, 이 대표적인 존중했던 인물이죠. 또 나아가서 요나단, 후세, 사독, 아비아달, 바르실레, 예,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이죠. 반대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뿐만 아니라 뭐 시바, 시므이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죠.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예.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간다. 그 자신의 의지나 또 자신의 능력, 세속적인 가치관은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올무에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확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서 주님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학기는 저의 안식으로 인해서 전임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영과 진리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18년 6월부터 3년 동안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난임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지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경멸을 당하는지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의 왕좌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며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만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만드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진리를 스스로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오묘하고도 신비하며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굳게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구역 모임을 위해 수고한 구역장 권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